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웁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웁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3장.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같은 내용을 다시 써 보내려 합니다. 이 일이 내게는 조금도 힘들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개와 같습니다. 이방인 여러분도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야말로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나도 육적인 것을 의지할 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자랑하려 든다면 내게는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여 베냐민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나도 모두 순수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모세와 율법을 두고 말한다면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된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흠잡힐 데가 없었습니다. 한때 내게 유익한 것으로 여기던 이 모든 것을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쓸모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아는 것이 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쁘게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를 당신께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을 나누어 겪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힘써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이 아직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곧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상을 받기 위해 목표를 향해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는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밝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보기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전에도 여러 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짓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 일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21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곳의 성전을 규탄하여 외치고 이스라엘 땅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이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일 것이므로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무릇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내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둔 줄을 알 것이다. 그 칼은 절대로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것이다.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여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냐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마다 간담이 녹으며 두 손에 맥이 빠지며 모두들 럭을 잃으며 모든 무릎이 떨 것이다.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칼이다. 칼에 날이 섰다. 칼이 번쩍거린다. 사정없이 죽이려고 칼에 날을 세웠으며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칼에 광을 냈다.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려고 칼에 광을 내었다. 살육자의 손에 넘겨주려고 그렇게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광을 냈다.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러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손뼉을 쳐라. 그 칼이 두세 번 휘둘릴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큰 무리를 학살하는 칼이다. 사람들 주위를 빙빙 도는 칼이다. 사람들의 간담이 높고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내가 성문마다 살육하는 칼을 세워놓았다. 번개처럼 번쩍이는 칼, 사람을 죽이려고 날카롭게 간 칼이다. 칼아, 나를 세워 오른쪽을 치며 방향을 잡아 왼쪽을 쳐라. 어느 쪽이든지 너의 날로 쳐라. 나도 손뼉을 치겠다. 나의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빌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려라. 그 두 길은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도록 그려라. 길이 나누는 곳에는 안내판을 세워라. 칼이 암몬 자손의 라빠로 갈 수 있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려라. 바빌로니아 왕이 그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라빔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이다. 점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 이 점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잡혀갈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죄가 폭로되었다. 너희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이제 모두 알고 있다. 너희 행실에서 너희 온갖 죄가 드러났으니 너는 벌을 면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너의 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 극악무도한 이스라엘 왕아, 내가 최후 형벌을 받을 그날이 왔고 그 시각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제거하여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어라. 내가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잊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너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 그들이 받을 질책을 말하니 너는 이 예언을 전하여라. 이것을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칼이다. 칼이 뽑혔다. 무찔려 죽이려고 뽑혔다. 다 없어버리고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광을 냈다. 점쟁이들이 너에게 보여주는 점괘는 헛된 것이오. 너에게 전하여주는 예언도 거짓말이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악하니 그날이 온다. 최후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칼이 네 목 위에 떨어질 것이다. 칼은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거라. 암몬 자손아, 네가 지음을 받은 곳, 네가 자라는 곳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나의 분노를 너에게 쏟아붓고 타오르는 진노 불길을 너에게 내뿜고 사람 중인인데 능숙한 짐승 같은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너는 불의 땔감이 될 것이며 너는 네 나라의 한복판에 피를 쏟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을 찾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그리스도교를 가르켜 기쁨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기쁨의 소식인 까닭에 이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기쁨이 충만한 데서 나온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20번 이상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의 편지를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캄캄한 옥중에 혼자 갇혀 고통을 당하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시적인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데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기쁨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도의 일꾼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나는 복음의 사역자요 주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스러운 빌립보 교우들에게 여러분에게 평화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에 섰을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주님이 나를 섭리하신다는 신앙의 관계를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자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 수고나 물질은 결코 부도나는 일이 없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이라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뿌리를 가졌던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기쁨의 뿌리를 가졌던 까닭에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눈에 보이는 재물도 명예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찾아 나오는 기쁨의 뿌리를 찾은 사람, 어떤 악조건의 환경을 막론하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있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마다 믿음의 형제들로 인한 감사가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16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역시 같은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마다 이갈리고 생각할 때마다 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만큼 부지한다는 감사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저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까닭에 사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의 덕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사도는 서로가 감사와 기쁨의 추억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때로는 복음으로 인한 억울함에 있어서도 함께 변명해 주었다고 감격합니다. 어떤 경우에 나 자신이 외롭고 고독하게 내몰릴 때 그 순간에 힘이 되어준 사람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의 관계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감격의 추억으로 서로가 남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도 고락을 같이 한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도 강하게 결속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구는 미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아직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되어질 열매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형제요 자매일지라도 그의 되어질 미래를 기대하며 기뻐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래도 내가 그를 위해 계속 기도와 격려의 걸음을 준다면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오히려 저렇게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미래에 두어질 형제를 보며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람은 모릅니다. 라는 기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 우리를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로마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씨앗을 뿌린 그 열매를 거두는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서 일꾼들을 불러 일하게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자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종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때문에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에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형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 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조금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기쁨의 열매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주고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예기치 못했던 복이 바로 우리 가정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명퇴를 당한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일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천직은 계속될 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외롭게 감옥에 홀로 내어 던져진다고 해도 거기는 기도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고독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관련된 신앙의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불안의 이 시대에도 얼굴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시즌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이 지니는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함께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 16장 9절까지를 읽었는데요. 9절 말씀만 다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건한 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죠. 나 자신이 세우는 계획의 불완전성과 내 삶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16장 9절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16장 1절 말씀부터 읽기 시작하면 1절에 담긴 내용을 약간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경영, 이것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말의 응답,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잠언 16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네, 왕과 관련된 잠언이 이어지고 있군요. 고대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고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왕실에서 편집되었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큰 중요성을 지녔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지닌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브루스 월트키의 주석을 참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은 왕의 권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데니 페트릴로가 지혜롭게 잘 지적했듯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뜻이라기보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왕 곁에는 참된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제비를 뽑는 방법도 있었고 율법책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을 위해 준비해 주신 장치들을 잘 활용하면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모든 장치를 왕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들며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이끄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말씀은 모든 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왕은 응당 그래야 하고 그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잠언의 표현법은 엄격한 논리로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문맥을 따라가면서 이해하면 더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느꼈을 책임감과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식하고 누릴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소중한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10절에서 재판이 나왔고 11절에서는 저울이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정의의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법정신을 되새기게 하고 있는데 그 여신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천칭, 그러니까 양팔 저울입니다. 양팔 저울은 상징적인 면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뜻하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뜻합니다. 편견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속임수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참으로 살만한 곳이겠죠. 그런데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장사를 양심적으로 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상업에 종사하셨고 가게 일을 제가 조금 도와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상업을 하면서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결정을 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상업에 종사하면서 지금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지혜를 더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길을 찾으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하는 책임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솔히 움직이지는 말되 경각심을 잃지는 않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네, 상반절 내용을 처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왕들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근신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고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을 왕들이 미워해야 한다. 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개역 개정판에서 전자적으로 번역을 잘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왕이 있는 나라를 상상하면서 읽은 다음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들은 신하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왕이라면 신하들의 의로운 조언에 기쁨으로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항상 사랑을 받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잠언 16장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왕은 왕다운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상관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처한 자리에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면에서의 의로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시즌1에서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지만 주어진 삶을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날이 구약시대의 잠언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분이라면 14절과 15절 말씀이 꼭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의 이 부분을 편집할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왕에게는 백성의 죽음과 생명을 가릴 수 있는 힘이 있다. 하지만 그 힘은 왕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인식 말입니다.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믿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원천 자체가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에 감사하면서 죄 때에 공급되는 햇빛과 빗물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